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요즘 미국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졸업식이 요즘 화두인데요. 수년간의 학업을 마친 기쁨으로 학사모를 휙 던지는 그런 풍경을 올해는 볼 수 없지만 졸업생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졸업생들은요, 많은 경우 학교를 다니는 동안 돈을 빌려서 학비를 내고 생활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직장을 잡게 되면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미국의 CNBC 방송이 미국의 연방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2018년에 대학에 진학한 청년 중 절반 이상이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CNBC 방송은 연준 외에도 Student Loan Hero 등 기관의 조사를 인용했는데요. 2018년 학급 학생의 약 70%가 학생 대출을 받아서 평균 부채 잔고가 3만여 달러인 채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미국인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나온 미국인이라면 너무 잘 아는 현실일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종종 무상교육, 대학도 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주에 이런 현실에 놓인 꽤 많은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의 한 익명의 기부자가 무려 800만 달러를 미국의 청년 지원단체에 기부했는데요. 이 학자금 대출 빚을 갚아주라면서 말이죠. 이 단체는 이 화상통화로 회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수만 달러의 빚을 진 회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마치 로또에 이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크게 환호했습니다. 이 화상통화 화면이 기사에 실렸는데요. 입을 떡 벌린 채로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에 손을 댄 모습, 그러니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는 사람도 보이고요. 기부금으로 이 학자금 또 생활대출을 면제받는 청년은 약 400명이고요. 많게는 10만 달러를 한꺼번에 탕감받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했거나 2021년 1월 31일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번에 기부금을 받은 단체는 SRA라는 이름으로 이 저소득층 1인 가구 청년들을 돌보는 비영리 단체인 만큼 이 단체는 어려운 학생들의 미래에 큰 힘이 됐다면서 매우 기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부 문화가 잘 정착돼 있는 미국에서 이런 일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요, 부동산 재벌이 모교인 버지니아 대학교에 1억 달러를 기부해서 부모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가정의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대신 내줬고요. 2017년에는 이 컬럼비아 의대 졸업생이 모교에 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해서 의대생들이 학자금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또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5월 넷째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aint Helens. 지난 5월 18일은 1980년 5월 18일 미 북서부 워싱턴주의 캐스케이드 산맥에 위치한 세인트 헬렌즈라는 이름의 산에서 괴력의 화산이 폭발한 지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인트 헬렌즈 화산 폭발 40주년을 맞아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냈습니다. 40년 전인 5월 18일 아침에 몇 분 동안 터져나온 화산은 주변을 황폐화시켰는데 그 위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 2개의 에너지보다 8배가 큰 것이었다고 과학자들은 진단했습니다. 당시 57명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과학자, 사진가, 등산가 그리고 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폭발로 산의 높이가 2950m에서 2550m로 낮아졌습니다. 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은 1857년까지 작은 폭발을 일으키고는 계속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계는 1970년대에 와서 설치됐는데요. 1980년 3월 15일이 돼서야 처음으로 화산성 지진 다발이 관찰됐는데요. 이날 이후 지진 활동은 급증했습니다. 같은 달 20일에는 규모 4.2짜리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진 관측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3월 말쯤에 이르러서 지질조사국과 연구팀은 지진 활동이 확실하게 늘어남을 확인하고는 화산 활동의 징조라고 받아들였지만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재앙이 곧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23년 만에 대형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당시 재산 피해는 10억 달러라고 추정했는데요. 세인트 헬렌스 화산은 이후로도 2004년 다시 분화했습니다. 다행히 2004년 분출 때는 화산 감시망 구축으로 미리 화산의 분화를 예측해 큰 재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후로 화산의 표면 활동은 멈췄지만 이는 수년 혹은 수십 년 후를 예고한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미국의 유일한 이 화산 폭발로 미국의 화산에 대한 연구가 크게 강화됐는데요. 워싱턴주와 비상관리부문의 지진 화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이 재앙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과학자들을 화산학 전문가로 전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시아계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0일 현재 150만 감염자와 9만 3천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미국에서 모든 인종 집단 중에 아시아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사망률과 관련된 뉴욕시 자료를 보면 지난 14일 기준 아시아계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122명으로 흑인 265명, 히스패닉 259명, 백인 130명에 비해 가장 적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아시아계가 모든 인종 집단들 중 가장 낮은 감염률을 보였고 사망률은 백인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이 헨리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미국 전국적인 데이터를 갖고 연구한 결과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노출된 직업 때문에 더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시아계는 위험이 가장 낮았다면서 그 원인으로 중국의 메신저 앱인 위챗 요인을 들었습니다. 감염자를 직접적으로 알면 전염병의 경고에 더 귀를 잘 기울인다는 것이죠. 특히 차이나타운 거주자들은 중국에 있는 지인의 소식을 들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더 일찍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식량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대한 손님들의 발길도 각 주정부가 자택 대기령을 내리기 전부터 일찍 끊겨 접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도 일조했습니다. 또한 다른 미국인들에 비해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일찍부터 마스크를 쓴 경향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계가 다른 소수인종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의료보험 가입률이 높고 많은 교육을 받으며 합법적 치료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 함께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첫 번째 기사는 미 정부가 2010년 북한 영변에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당혹스러워한 정황이 당시 국무부 인사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네.
2010년 11월 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당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필리핀 주재 대사와 그리고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수신인으로 한 이메일을 한 통 보냅니다.
네.
비밀해제 외교 문서들에 대한 국무부 정보공개 웹사이트에 올라온 이 이메일에 따르면 해커 박사는 북한 방문을 막 끝마치고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면서 충격이라는 단어와 함께 북한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습니다.
참 흥미롭죠. 해커 박사가 어떤 얘기를 털어놨을까요?
네, 바로 북한이 자신을 영변으로 데려가서 작동 중인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2000개와 그리고 공사 중인 작은 경수로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을 확인한 성김 수석대표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북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국무부와 그리고 백악관 인사들에게 월요일에 시그해커 박사가 돌아오면 세부 내용을 더 얻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 이메일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은 메일은 누구한테 보내졌나요?
네, 이메일의 수신인은 커트 캠벨, 당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제이크 설리번, 국무장관 부비서실장,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그리고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었습니다. 이후 이 이메일은 설리번 부비서실장에 의해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자, 상당히 무겁고 심각한 내용이었던 만큼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메일 답변을 통해 드러난 클린턴 전 장관의 첫 반응은 매우 불편하다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해커 박사가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예정된 그해 11월 22일과 23일을 언급하면서 아마도 클린턴 전 장관 자신은 시간 내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관련 사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다음 날 새벽 2시 33분 북한이 제목으로 들어간 첨부 문서가 담긴 이메일을 전달받은 직후에 이 문서를 인쇄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서를 인쇄해달라는 지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직접 이 문서를 인쇄해서 보겠다는 것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가 확인된 직후 클린턴 당시 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이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북한은 당시까지만 해도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생산 능력만이 알려졌을 뿐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서는 의혹만 제기된 상태였거든요. 북한은 2002년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외부 인사가 이렇게 관련 시설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건 해커 박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라늄이 플루토늄보다 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나요?
네, 우라늄 농축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달리 좁은 공간에서도 가능한 데다 연기나 냄새가 나지 않아 은폐와 이동이 쉬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당시의 메일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네, 국무부는 일정 시한이 지난 외교 문서와 그리고 국무부 내의 이메일 교신 등을 정보 공개 형식으로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해당 웹사이트에 대거 공개하기도 했죠.
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경우 재직 시절 국무부 공식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상당수 이메일 교신 내용에 대해 비밀해제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참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잘 들었고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북한을 포함한 취약국에 1억 8천만 명이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네.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북한과 미얀마, 필리핀 등 전 세계 30개 취약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식량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3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이날 발표한 신종 코로나가 식량 위기에 비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굶주림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 최소 1억 8,300만 명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수치는 좀 더 증가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FAO가 밝힌 자금 필요액은 지난달에 발표한 1억 1천만 달러보다 3배 정도 증액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 보건 위기뿐만이 아니라 비보건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면서 유엔이 앞서 북한 등 취약국 대응 지원 목표액을 올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지난 7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업무를 관장하는 마크 로우크크 유엔 인도지원 담당 사무차장은 신종 코로나 국제 인도적 대응 계획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북한 등 전 세계 63개 최빈국에 신종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6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FAO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나요?
네, FAO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염병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미 기후 문제와 분쟁, 경제 불안정을 겪는 취약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식량 위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식량 접근 확대를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폐쇄되고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전 세계 물류망이 영향을 받아 식품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나타나는 식량 위기의 문제점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인가요?
네, 과거 식량 위기의 문제점은 공급과 수요 가운데 한쪽만이었지만 지금은 두 가지 모두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한 농업에 의존하는 취약국에 농번기철 작업과 수확 활동 중단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더 부각시켜 문제를 확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보고서에 지적한 또 다른 내용 있을까요?
네, 보고서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파종과 수확에 영향이 미치면 글로벌 식량 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FAO는 2020년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국제 보건 위기가 북한 식량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북한 주민 1,010만 명이 식량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리고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6개월 사이 유아 가운데 3분의 1이 최소 적정 식사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식량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 문제도 항상 제기돼 왔었잖아요.
네,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FAO는 전체 어린이 가운데 20%는 영양 부족으로 인한 발육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FAO는 아울러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는 질병 통제를 위한 격리 조치 때문에 복잡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에 점증하는 압력을 준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기사는 북한이 지난 1969년 벌어진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취재한 기사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18일 홈페이지에 1969년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치 당시 강제 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이 지난 2월 24일 보낸 답장 내용을 석 달여 만에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답장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북한은 답신에서 이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북한은 칼기 납치 관련 혐의는 적대 세력이 인권을 구실로 자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한 상투적이고 야비한 정치 공작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자신들은 이를 고려할 가치가 없고 이미 이전 유엔 인권 논의에서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난 혐의들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 유엔의 서한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유엔의 서한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앞서 유엔 내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의 의원들은 지난 2월 북한의 50년 전 항공기 납치 당시 강제 실종된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북한이 답신에서 쓴 또 다른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북한은 이번 답신에서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유령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과 지배인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을 납치라며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은 진정으로 인권 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으로 납치된 이 사건에 주목하고 이들의 생사와 행방, 즉각적 송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거듭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자 가족들 어떤 반응입니까?
네,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북한 측의 이 같은 답신에 국제법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만남과 이들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요, 칼기 납치 사건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그 어느 사람도 어느 국가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 가족들을 돌려보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네 번째 기사 알아볼까요?
네, 네 번째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관련 기사입니다. 사무소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이 지금도 공식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와 북한 당국의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인권에 가져올 결과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부터 이웃나라인 북한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주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유엔 인권서울사무소 시나 폴슨 소장과의 인터뷰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예, 폴슨 소장은 어떤 부분을 지적했습니까?
네, 폴슨 소장은 강화된 이동 제한 등 북한 당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북한의 절박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인구의 40%가 식량 불안정 상태 등으로 일반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다른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었는데 중국과의 국경 폐쇄로 무역이 심각하게 제한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는 겁니다.
폴슨 소장이 특히 더 우려한 군이 있었을까요?
네, 폴슨 소장은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려한다면서 비좁은 수용소의 수감자들, 그리고 적절한 보건관리와 충분한 음식, 안전한 식수원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마스크와 비누를 살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악한 국가보건체계와 상당한 인구의 영양 결핍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확산할 경우 이웃나라보다 치명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우려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폴슨 소장이 꼽은 가장 큰 도전은 어떤 건가요?
네, 폴슨 소장은 정부와 현지 접근 제한 등으로 북한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시민사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정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경 폐쇄와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해서 탈북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도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큰 도전이라고 폴슨 소장은 말했습니다.
네, 독자 선택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첫 번째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확인한 직후 미 당국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다룬 기사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을 포함한 취약국의 1억 8천만 명이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는 내용을 알아봤고요. 네 번째로는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열악한 대응으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택선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샤론 김 씨의 네 번째 사연입니다. 2018년 만나고 왔는데요. 네 번째 기독교 사역자의 꿈 들어보시죠.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미국에 온 샤론 김 씨. 탈북자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았던 남한 사회를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미국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한 사회의 통념대로 좋은 대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에도 다녔지만 탈북자여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탈북자라서 좋았던 시간보다 많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없었던 현실에서 벗어나 미국까지 온 샤론 씨는 지금 2010년 미국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습과 다른 것이 있다면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자아가 성숙된 것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공통된 본능,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기준이었고 그 기준이 자신을 형성했다는 샤론 씨는 기독교의 교리가 머리와 가슴에 들어오면서 혼란을 겪게 됐고 그 과정에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보살핌 속에 자신도 소위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당연하고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왔고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늘 정상이었던 삶이 학교만 가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네로 보이는 거죠. 이게 탈북자들에겐 가치관의 기준이 없었던 거죠. 내가 사는 방식이 기준이었던 거죠. 내가 살아남아야 남도록 내가 노력하고 중상을 하든 모략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기준이 이제 책자가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남 비방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십계명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아무도 저한테 기준을 안 말해줬거든요. 삶의 기준, 도덕의 기준. 아니,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배운 기준 말고요. 그거는 어차피 쓰자들.
도덕적 가치가 정립됐다는 샤론 씨.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에 올 때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꿈을 갖게 됐다는 것. 30대 여성으로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영어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지만 그저 미국인이 이 나라 말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영어 공부를 이제 하면 네.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텐데
네.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제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여태까지는 제가 한 게 한국어권에 있는 한국인 방식의 신학을 배웠다면 제가 배우고 싶은 앞으로 또 공부를 하고 싶은 거는 미국인 방식의
미국 학교에서
네 미국에서 왜냐하면요 좀 달라요.
예, 학문 자체는 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수님들을 초빙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영어권 사람, 미국 목사님들이 와서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2세, 그래봤자 영어, 한국어는 아예 못하시는 2세 분들.
그거는 수업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요. 저는 따로 이제.
지난 2016년 우연한 기회에 미국인 목사들이 가르치는 신학을 배워봤던 경험이 샤론 씨의 미국 신학교 학생이라는 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샤론 씨가 미국에 오자마자 다녔던 한인 신학교는 졸업을 했었더라도 기독교 사역자로 일자리를 얻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위 인정이 안 됐던 학교인 줄도 졸업 후에 알게 됐지만 그랬던 만큼 학문적인 한계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돌아가 신학을 다시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수업을 배울 만큼의 영어 실력이 쌓이기까지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미국에 있는 정통 신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인 교육 방식은 따져도 보고 물어도 보고 그 가정에서 깨우쳐라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더 좋거든요. 저는 궁금하잖아요. 이게 왜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고 왜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무슨 근거로 내가 믿어야 되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Why 그리고 How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여쭤봐라.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 좀 더 이제 사람들을 그러니까 신금을 울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같이 막.
미국인 목사가 가르치는 신학교 수업.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일은 버지니아에 있는 한 신학대학교에 소속된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이 뭐 이사님이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뵀는데 이게 느껴지는 능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하시는 분이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nice to meet you 뭐 이 정도만 하거든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아니면 뭐 반갑습니다 뭐 이 정도만 했어요. 그냥 웃고 계시고 그런데도 이게 이게 달라요.
스쳐 지나간 인연일 수 있겠지만 샤론 씨에게는 특별했던 겁니다. 우연한 만남이 있고 난 후 6개월쯤 뒤 반가운 제안을 받게 됐는데요. 샤론 씨가 본 그 미국인 목사를 샤론 씨의 지인인 한 한인 목사가 알고 있었던 건데요.
너가 영어만 되면 그 학교로 내가 추천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리포트 쓸 수 있고 강의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그러는 실력만 있어도 추천해 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속으로만 그냥 기회가 된다면 저 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뭐 이분한테 굳이 막 내 색을 한 건 없어요.
영어 실력만 갖추면 샤론 씨가 가고 싶은 학교의 장학생으로 추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거리도 생겼습니다. 기회가 돼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미국에서 목회자로 사는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때문에 기독교 사역자로 살기 위해 또 다른 기술을 배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신앙이란 걸 갖고 들어가는 신학교지만 신학교에 들어가 기독교 신앙이 생겼다는 샤론 김씨.
신학할 생각 없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학에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신앙이 생긴 거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른을 넘겼으니 결혼도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공부가 급선무라는 샤론 씨에게 기독교 신앙은 태어나 처음 가져본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그래도 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에 마음은 크니까 그래서 어쨌든 도전은 해보고 싶으니까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1년이라는
그리고 그 꿈은 희망과 도전이라는 삶의 동력을 갖게 해줬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은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0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대.
사령관 호세 토랄 장군은 무조건 항복하라는 윌리엄 셰프터 장군의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미군 포병대가 산티아고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의 호세 토랄 장군은 항복했습니다. 미국은 호세 토랄 장군의 모든 병사들을 스페인으로 송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군이 쿠바 해안 산티아고를 점령하고 몇 주 동안 미군은 푸에르토리코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를 점령했습니다. 10주 동안 계속됐던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은 이렇게 끝났고 다음 단계는 평화협정 조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거였죠.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1898년 12월 10일, 미국과 스페인은 파리에서 두 나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는 강화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스페인이 쿠바 해안 산티아고에서 항복하고 평화를 위해 취해진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이보다 몇 주 앞서 미국 해군은 스페인의 대서양 함대를 격파시켰는데 이때의 승리로 스페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미국 주재 프랑스 대사를 통해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스페인은 평화조약에 대한 미국의 조건에 대한 답을 원했습니다.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은 즉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은 스페인이 쿠바를 포기하고 푸에르토리코와 괌을 미국에 내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은 무엇보다 스페인은 미국이 필리핀의 마닐라를 점령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필리핀의 장래는 평화조약의 협상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의 조건은 스페인에게는 가혹한 조치였죠. 하지만 스페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스페인은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었거든요. 전쟁이 시작된 지 10주 만에 스페인은 전투를 중지하고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워싱턴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협정 소식을 들은 일부 스페인 국민들은 이 협정이 스페인의 영광스러웠던 추억을 빼앗아갔다면서 자신들의 조상의 노력으로 문명으로 이끌었던 땅에서 스페인이 밀려났다며 슬퍼했습니다.
미국과 스페인은 강화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협상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10월에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양측은 쿠바의 독립, 미국의 푸에르토리코와 괌 접수에는 쉽게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필리핀 문제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평화회담 초기에 미국은 필리핀의 전부를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은 처음에는 스페인에게 필리핀의 본섬인 루손 섬만 포기하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꿔서 미국이 필리핀의 전부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역시 필리핀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미국이 필리핀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항의했지만 사실상 미국은 마닐라를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을 놓고 미국과 스페인의 대립이 며칠 동안 계속된 끝에 드디어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파리 강화 조약으로 미국은 스페인에게 2천만 달러를 주고 필리핀 영유권을 양도받았습니다.
파리 강화 조약은 신속하게 마무리되고 서명을 마쳤습니다.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이 의회에 이 조약의 비준을 요청하자 미국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들은 파리 강화 조약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이 필리핀을 차지하려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과 경제계 거물인 앤드루 카네기, 노동계 지도자인 세뮤얼 곰퍼스, 그리고 작가 마크 트웨인을 비롯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파리 강화 조약에 반대했습니다.
파리 강화 조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도시에 모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반제국주의 단체들은 신문이나 연설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제국주의가 고대 로마를 멸망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국주의가 시작된다면 미국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식민지를 지키려면 대규모의 육군과 해군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식민지 정책은 미국을 건설했던 중요한 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거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식민지를 막고 쿠바를 해방시키기 위해 스페인과 전쟁을 치렀을 뿐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고 주인이 되기 위해 전쟁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국주의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출신인 공화당의 헨리 캐보트 로치 의원은 상원에서 파리 강화 조약에 대한 찬성 의견을 주도했고요. 역시 공화당 소속의 매사추세츠주 출신인 조지 호어 상원의원은 조약을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로치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의 자부심에 호소했습니다.
헨리 캐보트 로치 의원은 미국의 성조기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파리 강화 조약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과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치 의원은 조약을 반대한다면 미국이 외교 정책의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브라운 대학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 명문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여섯 번째 미국 동북부 로드아일랜드주에 있는 브라운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답게 브라운 대학교도 매년 수많은 학생이 지원하면서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브라운 역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2018년 신입생 자료를 보면 무려 3만 5천여 명이 지원해서 이 중 2,560명 정도가 입학 허가를 받았고요.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1,657명이 등록해서 7.2%의 입학 경쟁률로 브라운 역사상 가장 치열한 입학 경쟁을 보여줬습니다. 브라운 대학에서는 매년 다양한 관심 영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질적인 모험을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브라운의 전통과 유산을 실천해 가시는 학생들을 선발하려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 피아무리 환경이 불우하더라도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최고의 결실을 맺는 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은 브라운 입학 사정국에 내력을 꿀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브라운대학교의 신입생 선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고교 성적, SAT나 ACT 같은 표준시험 성적, 특별활동 내역 등에서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브라운 대학이 중요시 여기는 항목 중에 하나는 세 편의 에세이를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의 택한 전공에 대한 이유와 소신을 피력하는 것. 두 번째는 브라운만의 특징인 오픈 커리큘럼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기를 희망하며 자신의 재능과 장점이 브라운이 지향하는 유산과 전통을 이을 만한 재질이 있는지 밝히는 것. 세 번째는 일종의 자기소개서로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소속 공동체, 즉 고향이나 클럽 또는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 편의 에세이를 통하여 학생 개인의 무형자산인 인성은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남과 어떻게 다른지를 표현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은 각고의 노력과 정성이 깃들어져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학 지원 방법은 크게 조기 지원과 정규 지원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가고 싶은 대학을 여러 개 골라서 각자 자신의 사정에 맞게 일찍 지원하거나 또는 정시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브라운 대학교의 지원 방법,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원 방법에 있어서 Early Dism이라고 하는 조기 지원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12월 15일까지 입학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되는데요. 입학허가를 받았을 경우 다른 대학에 지원했던 것은 모두 무효로 하고 반드시 브라운 대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규 지원은 1월 1일까지 원서를 마감하고 대개 3월 말에 입학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떤 대학들은 조기 지원이 입학허가율이 높고 유리하지만 브라운은 조기 지원이나 정규 지원 모두 똑같은 사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미리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 이미 합격했으니까 남은 고등학교 성적 관리를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계속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적지 않은 학생들이 12월 15일경에 조기 입학 허가를 받고 나면 모든 긴장을 풀고 아직 가을 학기 학기말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등한시 여겨서 학교 성적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원자들은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것은 조건부 입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아이비리그 대학들 모두 실시하는 내용이지만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나중에 12학년 고교 성적 전부를 대학에 보내야 합니다. 이때 12학년까지의 성적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12학년 성적이라면 언제라도 입학 허가는 취소됩니다.
이 브라운 대학교가 학생들의 인기를 끄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건 바로 오픈 커리큘럼, 즉 자유로운 교과 운영 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1969년 브라운 대학교는 당시 미국의 교육 기준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매우 파격적인 대학 교육 과정인 오픈 커리큘럼을 채택했습니다. 아이비리그 여러 대학들이 전통적인 순수 학문에 근거한 교과 과정을 선택해 필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브라운 대학교는 각 단계별 입시과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어떤 과목이든 이수할 수 있도록 자유 규정을 폭넓게 두고 있습니다. 학부의 학과 편성은 필수 과목 또는 일정량의 과목 배정 같은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고 흥미를 느끼는 과목을 마음대로 골라 수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독자적 전공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문학, 외국어, 역사 등 인문학에 근간을 둔 과목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도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독특한 교육 시스템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과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개성에 맞추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 브라운의 독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운의 교육은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개발하고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도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브라운대학교의 교풍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브라운대학교는 오늘날 아이비리그 대학교 중에서는 가장 자유롭고 또 진보적인 학풍을 가진 학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브라운대학교는 자유롭고 진보적인 학풍을 가진 대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50년 브라운대학교의 4대 총장이었던 프랜시스 웨일랜드가 우리 브라운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대학 교육 철학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하는 대학이 돼야 한다라고 선언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브라운 대학의 학풍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브라운 대학교는 대학원 이상의 연구 활동보다는 학부 과정에 좀 더 비중을 두는 학교라고 합니다.
브라운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특징인 우수한 연구 중심형 대학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대학원에서의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학부 교육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주는 대학입니다. 평균 교수 한 명당 학생이 7명인 소규모 학급 운영이므로 세계적인 석학들과 강의 지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교분을 친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운대학교의 장학금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흔히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우수성을 말할 때 높은 학문적 위상과 함께 이 학생들에 대한 풍족한 재정 지원이 꼽히는데요. 규모가 작은 이 브라운대학 역시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개해왔던 여러 아이비리그 대학들처럼 브라운대학도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신입생 입학 사정에 적용하므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입학 허가를 받았을 경우 대학에서 전액 학비 면제 장학금을 지원하는 특혜가 있습니다. 이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재정적인 장벽 때문에 그 가치를 개발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브라운 대학 입학 사정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발표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브라운 대학의 신입생 입학 사정은 지원자의 성취도와 열망, 잠재력에 근거한다. 브라운의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들이 공부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대학은 학부 학생들의 재정적 필요를 100%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교 소개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